팽팽하게 조여왔던 삶의 긴장을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도 좋은 계절, 바로 이 여름이 아닐까요? 맨발로 바닷가 모래도 밟아보고, 돗자리 위에서 뒹굴다 깜빡 단잠에도 빠져보고, 게으름을 부려도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이 여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학생들은 지금 꿈같은 방학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방학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일종의 계절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여름, 산에 있는 집을 빌려 시를 읽고 썼다고 하는데요. 산벌레의 추임새와 계곡의 물소리를 배경으로 주거니 받거니 시를 읊는 풍경. 게으른 여름과 천천히 읊어야 맛이 사는 시의 조합이 멋지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무르익은 이 여름,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아름다운 시로 삶을 천천히 음미해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쿨의 아로아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아, 오늘은 약간 목소리가 다르죠? 굉장히 들떠있지 않나요? 네, 오늘은요, 서울 논현동에 있는 북테크에서 저희가 공개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저도 라디오를 굉장히 즐겨 듣는데, 이렇게 차에서 들으면 공개방송 할 때 청취자분들과 직접 만나는 호응 소리가 굉장히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공개방송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 긴장되고 제 목소리도 잘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저희 문화 콘서트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설레이면서도 오늘 좀 뭔가 활기차고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쉽게도 보니까 여자분들이 더 많네요. 아마 이분 때문에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항상 제 옆에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 작가 최 사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맞나요? 다 최 사장님 팬들인 거?
그럴 리는 없어 보이고. 저희 토요일 문화 콘서트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찾아오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이제 오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콘서트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별로 떨리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척 떨리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계세요.
맞아요.
소규모다 보니까 더 많이 네. 신경 쓰이는 것 같고, 한 분 한 분 얼굴이 다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전 좀 고민했었거든요. 이인혜와 최 사장이 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 누가 오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아마 와주신 분들은 이분 때문에 오신 게 아닌가. 최 사장님이 아니라면 이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이죠.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연세를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안이신 건지, 천한 40대시죠?
48년생.
48살 먹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동안이세요, 네. 선생님.
요새는 그 집에서 일을 좀 하느라고 네. 좀 탔죠.
그래요?
까맣죠? 본래 까만데 더 까마졌어요.
선생님은 네. 그 사실은 이제 제가 많이 존경하는 시인이셔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첫 시집이 그 뭐죠?
섬진강.
섬진강이고 두 번째 시집이 아마 맑은 날로 알고 네. 있는데 맞나요? 그때 들어있는 사진은 지금보다 더 좀 노화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많이 예, 동안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때가 1983, 4, 5년 됐을 텐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2년도에 아마.
근데 네. 그때 사진보다 지금 젊지.
예. 네. 그때는 되게 이제 좀 무게 있고 분위기 네. 있고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카메라가 별로 안 좋아서.
아, 그러셨거든요. 예.
아니, 사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이 얼굴에서 묻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의 그 문학 인생이 굉장히 뭔가의 젊음을 가져다 준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선생님의 문학 인생은 과연 어땠는지 최 사장님이 좀 이렇게 간추려 오셨죠?
예, 제가 뒷조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읊어주세요. 네,
뭐 뒷조사 할 것도 없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가지고 네. 김용택 선생님은 초등학교 초임 교사 시절이었던 22살에 처음으로 소설책을 접하면서 문학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82년도에 연작시였던 섬진강으로 등단하셨고요.
네.
이후 첫 시집이었던 섬진강을 비롯해서 강 같은 세월, 그 여자네 집, 키스를 원하지 않는 입술 등을 내셨고 동시집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콩, 너는 죽었다 등과 다수의 산문집을 발표하셨습니다. 대중성뿐 아니라 문학성까지 인정받아서 86년도에는 김수영 문학상, 97년도에는 소월시 문학상, 2012년도에는 윤동주 문학대상 등을 수상하셨는데요.
네.
2008년, 38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현재는 강연과 집회 활동으로 영원한 청춘을 살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고 계신 거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그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심으로 가르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만 26년을 가르쳤죠.
우와. 네. 아니 근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연세 정도 되시면 막 이렇게 훈계하고 좀 학생들한테 엄하게 가르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유머러스하게.
굉장히 엄했어.
아 그래요? 네. 지금 보면은 너무 막 재밌게 수업을 해주실 것 같고.
내가 2학년 가르칠 때는 아이들이 한 뭐 3명, 4명이었죠. 한 반에.
아.
애들이 도시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네.
근데 뭐 3명, 4명이기 때문에 뭐 크게 가르칠 것도 없고 또 2학년이라 또 가르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구구쌤 외면 되고
네.
책 잘 읽으면 되고
네.
또 제가 한 학교에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 아버지도 가르쳤죠. 네. 아버지도 우와. 가르쳐서 학병들이 뭐 저한테 항의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놈들이 학교 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거든.
네, 그렇겠네요, 진짜.
학부형들이. 요새 또 이제 시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일하는데 그 포크레인 기사로 와 있는데 아들, 딸들을 내가 다 가르쳤지. 네.
함부로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방금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는 구구단만 외우고 책만 많이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선생님은 22살에 처음 문학작품을 접하셨더라고요.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시더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책 읽으라는 소리 잘 안 해. 학교 그 강연 가서 엄마들한테 강연할 때나 중고등학교에서 강연할 때 애들한테 책 읽으라는 소리 안 해.
그래요?
나를 봐라. 나는 22살에 처음 책을 읽었기 때문에 22살까지 기다려라. 놀고. 그때부터 책을 읽어도 늦지 않다 이런 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네. 이제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던 거죠. 당시만 해도 그 책을 구하기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계셨던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전북 임실에 계속 네. 계셨던 걸로 알고 계셔가지고 아마 책을 접하시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처음 책을 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책이 너무 많아.
그렇죠. 뒤에도 네, 잔뜩 꽂혀 있습니다.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또 부모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애들한테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그래. 자기들은 안 읽으면서 애들한테만 읽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을 필요가 없어, 사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어버리면 커서 책을 안 읽어요.
근데 그 처음 접하셨던 책은 어떤 것들 접하셨어요?
그때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전주까지 가려면 2시간 차를 타고 갔어야 돼요. 근데 월루부 책 장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네.
책을 가지고 직장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근데 그때 전집이지.
네.
뭐 30권짜리, 20권짜리, 막 어떤 50권짜리가 있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 안 봐, 그거 사서.
네.
이게 뒤에 배경으로 사진만 찍어.
네.
거실에다 놔두고.
네.
근데 나는 뭐 도스토 예프스키 전집을 봤죠.
근데 그때는 그럼 책을 사람들이 이제 이고 다니면서 그걸 책을 판매하고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학교 문 앞에서 전집 같은 거 파시던 분들 있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직장으로 찾아와서 이제 책을 사면 월급 날 돈을 받으러 와. 지금 온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먼저 줬다가.
그래가지고 열 달간 뭐 이렇게 한 달에 월급 탈 때 만 원씩, 뭐 5천 원씩 이렇게 받으러 다녀.
그때도 할부 개념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처음 사셨던 게 그럼.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인데 이제 7권짜리 굉장히 책이 커.
네.
책이 폼나. 반응이 굉장히 커요. 그전에 막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2층으로 책이 글자가 네. 이렇게 세로로. 근데 그 책은 컸어요, 글씨가. 네, 살 보려고 산 건 아니야. 그냥 너무 이 장정이 예쁘고 사진도 좋아서 그냥 들고 있으면 굉장히 폼이 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책을 샀죠.
그러다가
이제 베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딱 막 베기 같아.
네.
복싱 같아, 복싱. 그냥 딱 베고 있다가 이렇게 떠들러 봤는데 책이 너무 재밌는 거야.
네.
이 조그마한 종이 속에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펄펄 살아있는 거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책을 처음 봤어요. 그 책이 굉장히 그 시골 이야기인데 아버지와 두 아들 간에 굉장히 깊은 갈등이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막 박진감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 이름이 복잡하잖아요. 특히 뭐 이런 뭐 많아서
네.
이게 주인공들 이름을 적어야 돼요. 메모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읽어요. 그래도 이게 헷갈려.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책을 읽었죠.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책이 너무 재밌어서 그걸 다 읽은 거야, 7권을. 다 읽고 나서 학교 갔더니 또 그 월북장 제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헤르만 헤세전집을 가지고 왔어. 그걸 또 따서 사서 읽은 거야. 또 읽었더니 뭐 앙드레 지드 전집을 가지고 온 거야. 전집으로 책을 읽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일기를 썼는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시를 쓰고 있었어. 깜짝 놀랐지. 이거 시인가 보다. 이게 시일까. 굉장히 놀랐죠.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시를 쓰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책을 읽은 지 뭐 한 7, 8년 지났나?
네. 네.
그때 이제 그렇다고서 뭐 내가 시를 쓴데 이게 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냐면 주위에 시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시를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고 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문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 대해 다 인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혼자 산 거죠. 굉장히 외로웠지.
네.
그 고립, 굉장히 고립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그다음 고립이라는 게 굉장히 달디 달아요. 달콤해.
고립이요?
네, 고립. 혼자 있는 게. 지금도 이제 요새 뭐 시골 가서 이렇게 혼자 느티나 밑에 앉아 있는데 너무 고립이라는 게 달아요. 달콤한 거야.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요새는 더 좋아하게 됐어요. 네.
고립하시면서 뭔가 네. 글을 쓸 수 있어가지고 더 좋아하시나 봐요.
고립되어 있으면 심심해. 심심하면 사물이 자세히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뭐 요새는 나비떼가 흰 나비떼가 이렇게 뭉쳐다녀. 한 7, 8마리 막 내가 보고 있다가 이제 내 영혼을 생각했어.
네.
그 나비를 따라간 영혼을 생각한 거지. 별게 다 봐요.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도 보이고 또 뱀이 물을 건너와요. 이것도 보이고 뭐 우리가 다니는 것도 보이고 뭐 자라가 바위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도 보이고 뭐 간 건너 칡잎이 흔들린 것도 보이고 다 보여. 심심하면 다 보이는 거야.
그 사실 저희 토요일 문화 콘서트에 초대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단답형으로 짧게 정말 핵심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럼 재미없어.
시인이시라 그런지 너무 감성적으로 중간에 막 재미난 이야기
콘서트처럼 재미없는 게 없어.
너무 풍부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굉장히 재밌게 듣고 있는데 이렇게 감성적인 남자라 그런지 이번에 그 시집 또한 제목이 보니까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요.
굉장히 여성적이요.
그럼 이 제목은 그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이제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우리 안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시골 갔다 올라오는데 이제 뭐 사람들이 힘들다 요새 막 그래. 근데 힘들다는 사람들 보면 별로 힘들지 않은 사람들 같아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말도 못해. 힘들다는 걸 말도 못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사람들 마음을 잡지 못한다. 요새 사람들이 마음을 잡지 못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마음 잡는 게.
네.
사실 우리들이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살아요. 요새 사람들이 보면 마음을 못 잡는 거야. 내 마음이 어디로 떠다니는 다니는데 잡지를 못해. 그래서 마음을 잡아주자. 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사람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 좋다. 그 마음을 잡는 책을 만들자. 그래서 시를 100개 보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내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대행이 좋은 거야. 시를 100개 보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잡다라고 책 이름을 하자라고 이제 출판사 얘기를 한 거죠.
아 원래 제목은 네, 마음을
원래
잡다 했어요?
마음을 잡다. 그래서 그 제목이 굉장히 좋아요. 마음을 잡다가.
네.
근데 이렇게 독자들을 요새 독자들을 자극할 만한 그런 문구가 아닌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출판사하고 한 40개 정도 제목을 쫙 이렇게 놓고 네. 봤는데 출판사 쪽에서는 이제 이게 좋다 그런 거죠. 나도 이제 그러고 보니까 좋은 거야.
궁금한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잡는다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이 없어 사실은. 마음을 잡아주는 방향이 없는 거야. 어떤 가치가 정립되어 있지가 않아.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가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해. 왜냐하면 엄마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이웃집 애기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애기를 무시해요. 그래서 마음을 잡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이 잘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야. 이웃집 아이가 100점 맞은 것 때문에 내 애기 50점 맞은 애가 불행해. 이게 마음을 못 잡는 거죠. 허둥대는 거지. 네. 비교에 의해서. 나는 왜 남 때문에 내가 불행하냐 그 말이야. 우리가 불행한 건 남 때문에 불행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죠. 왜 50점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냐 그 말이야. 왜 70점으로는 왜 행복하지 못해. 늘 비교해서 내가 불행한 거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를 베껴 쓰는 그 과정이 그렇게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건가요? 이 책이 그런 책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네. 이제 우리들이 너무 떠도는 지식, 떠도는 생각들, 떠도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네. 좀 차분하게 앉아서 뭔가 자기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시를 베끼면 어쩔까 하고 이제 안산하고 둘이 그냥 시 한 편씩을 써봤죠. 그랬더니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재미가 있어 일단. 네. 시인들은 시를 쓰는데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를 한번 써봤더니 너무 재밌어서 이거 좋다 이제 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책이 나왔을 때 얼른 책을 친구들이 3명이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한 편씩 이렇게 베꼈어요. 써봤어요. 그랬더니 시를 쓰면서 시인의 마음을 따라가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 마음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게 조금 어쩌면 방황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마음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시를 잡으면 쓰다 보면 정말로 뭔가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건 아니고.
네. 아니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목소리 좋다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최 사장님 목소리로 김용택 선생님의 책 안에 든 시 하나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시입니다. 어쩌면이란 시인데 어쩌면 된 조지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 거야 어쩌면 꽃들이 아름다움으로 너의 가슴을 채울지 몰라 어쩌면 희망이 너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 없애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끝입니다. 네. 뭔가 아쉬워. 좀 뒤에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끝났네요.
어떠세요?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길면은 사실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조금 이렇게 여운이 남아야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차분해지고 더 고민하다 보니까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지 않나. 그냥 내 마음,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가 한마디, 10마디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한마디에 굉장히 감동받고 이렇게 위안을 삼거든요. 그래서 이런 짧은 시지만 되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도 궁금한데 왜 하필이면은 이 시를 베껴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걸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 제목이 괜찮아요.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이 글 문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낭독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 처음 보는 시 마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시를 읽고 있나.
아니, 시를 그렇게 재미없이 낭송한 사람 처음 봤기 때문에.
제 사실 문학적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네.
잠시 후에 선생님의 감성이 듬뿍 담긴 시 낭송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저희가 하나만 낭송했지만 굉장히 저희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시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면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을까 봐요. 그 방송 들으시면서 노래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저희 받아보는 거 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면요. 기대되는 선생님의 책, 출판사 예담에서 나온 김용택 선생님의 책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보내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 네,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김용택 선생님과 최 사장님과 함께 영혼을 힐링시켜주는 아름다운 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를 한다고 해서 좀 굉장히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시 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당연히 쓰지는 못하는. 그리고 봐도 워낙 함축적 의미가 많고, 은유법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 내용도 이해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또 이해도 빠르고 내 마음을 되게 잘 읽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감동스럽게 책을 좀 읽었었는데요. 이 책 안에 있는 시 중에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뭔가 와닿거나 감동을 확 줬거나 더 좀 애정이 가는 그런 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시를 한 편 한 편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별 시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편을 딱 선정해서 네. 그 시를 읽어보면 내 삶의 어떤 때가 있어요. 이 내 시하고 내 삶의 어떤 때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이별을 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그 속에 나오는 어떤 대중가요를 들으면 너무나 그게 절절한 거야. 이게 정말 내 현실인 건지 난 거지 그 노래가.
네.
그러하듯이 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때에 어떤 시를 읽었는데 그게 지금 내 마음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사람들은 시에 감동하는 거죠. 근데 이 시 중에서 뭐 너무 좋은 시들이 많아요.
네.
다 좋아. 다 좋은데 이제 정말 늘 옆에다 두고 곁에 두고 읽을 만한 시들이 있죠.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네.
리케가 쓴 그날 그 시를 좋아하죠. 너의 삶이 너의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너의 삶의 어려움을 지금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네.
그 시를 좋아하죠, 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살다가 보면 해답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의 시대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이따금 그 시가 생각날 때가 있죠. 아,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넘어가지 말고 그 어려움을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네.
해답을 가져다 주는 거야, 그게. 네. 그 시 구절을 좋아하죠. 네.
그 선생님 말씀처럼 그 사실 이 책 안에는 마음을 굉장히 잘 다스리고
너무 좋은 시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시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사랑의 시간을 담은 시, 그다음에 마음을 매만져 주는 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 그리고 독자가 사랑한 선생님의 시 이렇게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선생님께서 독자분들에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더 좋다. 어떤 부분부터 더 봐라. 혹은 뭐 약간의 팁을 주신다면 읽는 방법을.
지금 이 시를 고르면서 네. 굉장히 짧은 시들을 많이 골라놨어요. 긴 시보다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은 인내심이 이미 굉장히 부족해. 지긋하게 견디지를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 떠들어서 제일 짧은 시부터 써보는 거지.
네.
그러다 보면 점점 긴 시가 남게 돼. 그 인내가 또 필요해. 그걸 고개를 넘어보다 보면 긴 시도 나중에 쓰게 돼요. 그래서 짧은 시부터 써보는 거지. 한 두 줄짜리, 석 줄짜리가 있을 거야, 시가.
네. 네. 최 사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덜 감성적이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최 사장님도 이 책 어떻게 감명 깊게 좀 느낌에 와닿게 읽으셨나요? 다른 인문학 책에 비해서 어떠셨어요?
한동안 이제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굳이 시를 읽기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읽게 된 거죠. 그런데 읽으면서 좋았어요. 좋고 옛날 기억도 많이 나고 그 저도 국문과를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시창작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동시를 마치고 그랬어요. 완전 문학소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를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로 넘어가냐면 소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설에 대해서 쓰기 시작해요. 근데 소설도 알게 돼요. 아 내가 소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수필로 넘어가고 수필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평론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을 포기하게 되거든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는 언제 쓰냐면은 어릴 때 많이 써요. 정말로 언어가 폭발하는 그 시기 아주 어릴 때 짧게 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천재적인 시인들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면을 비추어 볼 때 김용태 선생님이 지금까지도 이제 시를 쓰고 시집을 내고 계신 거는 네. 사실은 이제 문학을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놀라운 작업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으세요?
그 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인문학을 요새 강조하잖아요. 이것도 인문학에 대해서 정말 질릴 정도로 인문학 강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인문학이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지.
네.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성을 지켜내자는 것이 인문학이에요. 근데 인문학의 가장 기본은 시예요. 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문학의 인문은 인문이 안 돼. 인문학의 인문은 시야. 우리가 시 한 편을 이해하는 건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장 빨리 이해하게 돼요. 이게 시야. 빨리 읽고 생각을 끊임없이 넓혀갈 수 있고 생각을 또 빨리 조직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글을 잘 지은 사람을 뽑아서 장원급제시켰잖아요. 과거 시험에.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나라를 관리시켰어. 관리. 이게 관리라는 건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이에요. 세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처방을 내리는 게 관리야. 시를 이해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장 넓게 폭넓게 이해해서 그 세상을 관리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시는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 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키워줘요. 시란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왜? 세상을 자세히 보는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문학의 기본이 시가 안 들어가고 인문학을 얘기하면 다 뻥이야. 기본이 안 된 거죠. 기초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우리만이 시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시 교육을 어렵게 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학이 다 발달되어 있는 좋은 나라들,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서도 반드시 시를 과목 공부해. 시를 가르쳐. 시를 다 이해해야 되는 거지. 스티브 잡스가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난 모르겠어. 세상에 좋은 일을 했는지 안 좋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늘 말한 건 시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금방 얘기했지만 뭐 무엇이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가서 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교육이죠. 인문학에.
네, 선생님께서 뭐 지금 잠깐 우리가 왜 시를 읽어야 하는지 또 인문학의 기초가 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학에서 과연 이 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와 함께 살아온 김용택 선생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강연하라고? 저는 뭐 그 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아니 시인이 애초에 되려고 해본 생각이 없어요. 될 생각이 없었고 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시인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일기를 쓰다가 시를 쓰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린 거죠. 그래서 시를 쓰고 살게 되었는데 지금도 뭐 시인이라고 그러면 좀 쑥스럽고 시인이라고 하면 좀 부끄러워요. 저는 문학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문학 공부를 정통 우리가 정통이라는 게 대학이라는 거잖아요. 대학을 안 다녔는데 시골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죠. 오래 살았죠.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걸 제가 이제 받아 쓴 거면서 그 받아 쓴 게 이제 시가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공부를 안 했어요. 글자를 모르고 책을 안 읽었어요. 학교를 안 다닌 거야. 선생님이 없던 거죠. 우리 어머니 인문학이라는 말을 전혀 몰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놀랍게도 못 오는 게 없어요. 밥도 잘하지, 떡도 잘하지, 밭도 잘 매지, 뭐, 네. 뭐 모든 바느질도 잘하지, 모든 게 없어. 놀랍게도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 마을에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삶에 지장이 있으면 시가 나오는데 삶에 지장이 없으면 시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삶이 공부였어요. 사는 게 공부였어요. 공부를 따로 하잖아요. 살아가는 게 공부였죠. 우리 어머니는 배움은 반드시 써먹었어요. 배운 건 써먹는 거야. 오늘의 우리 교육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 어머니는 사는 게 공부였고 배움은 써먹고 평생 공부했어. 일이 공부였기 때문에. 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 노동 노동한 게 아니고 직접 몸을 움직여서 현 그 돌을 하나 올려서 돌을 여기 주워서 여기다 쌓고 쌓아서 담이 되는 그런 과정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뭐 어쩌고 말로 글로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공부하고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네.
어머니는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자연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거야. 가을 햇살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봄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거야. 지금 비, 지금 오는 비, 지금 여름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거죠. 비가 오면 어머니는 비가 오는 전에 꾀 모종을 해요. 꾀를 모아뒀다가 비가 오면 재빨리 밭으로 달려가서 꾀를 모종했던 거죠. 비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연이 시키는 일과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생태계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우리 어머니는 사는 게 예술이었어. 사는 게. 그냥 살아가는 게 예술이야.
네.
예술 활동을 저렇게 따로 하지 않았어. 저기 저 그림 그려놨는데
네.
이따 그럼 제가 어디서 본 그림 같은데 저렇게 예술 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예술이었어. 삶 자체가. 지금 제가 어렸을 때 그 우리 동네 바로 내가 앉아 노는 느티나무 옆에 콩을 심을 때부터 지금 콩이 자랄 때까지를 하나도 안 빼놓고 계속 봤어요. 너무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콩 자체가. 콩이 나방 날 때부터 지금 커 자라올 때까지 좀 있으면 콩꽃이 필 텐데 그 과정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딱, 이걸 딱 띄워서 액자에다 딱 넣으면 그게 그림인 거죠. 그게 예술인 거야. 삶이 예술이었던 거죠. 난 그걸 배운 거야,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봄이 되면 깨꼬리가 울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띠가 깨꼬리 울음 소리 듣고 참깨가 나고 보리타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단하죠?
네.
깨꼬리 울 때 참깨가 심었던 거예요. 깨꼬리 울은 철을 참깨 심는 때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자연이 하는 말들을 잘 알아들어서 잘 전해줬던 거죠, 저한테. 그럼 나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받아서 썼죠. 이게 시였습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그 나한테 세 가지 말을 늘 했어요. 하나는 사람이 그러면 못 써였습니다. 늘 하는 말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돼간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건 사람이 기본이었던 거죠. 인간을 지켜내고자 하는 인격이었던 거야. 너무 중요하죠? 사람이 제일 중요했던 거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돈부터 생각하지 않고 사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돈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거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지. 사람을 지키는 거죠. 이게 인문학이야. 인문학이 뭡니까? 사람을 지키는 거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지켜내야 하는 그런 게 인문학인 거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인문학에 대해서 인자도 모르지만 늘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던 거죠. 여기 있는 책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살아왔던 지혜를 다 여기다 넣어놓고 한 줄로 줄여봐. 그러면 딱 하나야.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야.
네.
지식이 뭡니까, 지식? 지식은 머리로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려고 애를 써. 자기 삶을 확인시켜주는 게 인문학이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뉘우치고 깨달아서 인간이 가야 할 방향을 가도록 해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책을 하나도 안 봤는데도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또 하나는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인문학의 설정은 관계의 설정이야.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관계가 맺어졌다는 건 내가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남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내 일이었던 거죠. 언젠가 저 일이 저 사람한테 벌어졌던 가슴 아픈 일이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바로 내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깊은 관계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이웃과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은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나는 그걸 배운 거죠. 그게 내 문화가 기본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저는 가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죠.
네. 선생님 좋은 말씀 박수 부탁드릴게요. 최 사장님 어떠셨어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그냥 지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식이라는 게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 김효석 선생님 말씀이 좀 울림이 있는 이유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목가적인 삶이나 시골에서의 어떤 공동체나 관계가 조성되어 있고 자연과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관계가 오늘날에서는 우리가 책에서만 배울 수 있지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기가 좀 어렵잖아요. 주변에 자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자연이죠. 지식은 삶을 우리가 기차가 있잖아요. 기차. 나는 늘 그 생각해요. 기차가 철로를 바르게 내와야 집에 빠르게 가. 집이 빨리 가. 사람들이 말을 꼬여놓는 거야. 어렵게 만들어놓는 거야. 지식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행동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야. 사람들이 사는 게. 그 지식이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처럼 안다는 게 뭐야. 지식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들의 삶의 생태계예요. 왜 자연이 저 나무에게만 있다고 생각해? 왜 자연이 저 산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왜 자연에만 가야 우리가 자연을 접한다고 생각하냐고. 왜 내 새끼, 내 남편은 자연이 아니야? 왜 어머니도 자연을 찾냐고. 삶의 생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생태계는 어디냐면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이 자연이야. 남편이 자연이고 아내가 자연이야. 나무가 서울에 제일로 많아.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잘 갖고 났잖아요. 제일 좋은 나무들, 제일 좋은 꽃들은 다 서울에 있어. 왜 자연을 보러 강원도로만 가? 다 자연이라고. 우면산 그 교육방송 뒤에 다 참나무야. 왜 그거는 안 보냐 그 말이야. 왜 자연 속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냐고. 왜 이쁜 여자는 안 보냐고. 이분이 자연이고 선생님이 자연인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
아니 저는 선생님 강연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문학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삶을 예술로 이렇게 보여주셨듯이 자연을 그냥 직접 자연과 대화하면서 자연과 함께 삶을 즐기는 거를 보여주셔서 그거를 이렇게 시로 썼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연과 그렇게 친화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의 시를 읽으면서 뭔가 자연을 느끼는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생태계라는 게 있잖아요. 생태계라는 게 우리가 꼭 자연에서 서로 나무, 참나무, 소나무, 물고기, 바람, 햇빛 이런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생태계인데 꼭 자연에만 생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 시내라는 이 서울 속에서 네. 별 생태계가 버스 뭐 다 있잖아요. 빵빵거리는 소리 택시 뭐 외제차 뭐 다 뭐 탤런트 뭐 아나운서들 뭐 방송국 별 게 다 있잖아. 요 생태계를 이해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걸 받아 쓰는 게 시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무슨 말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지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말이 내 시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시야. 시인이 먼저 생각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저 복잡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게 시야.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는 게 그림이야.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는지가 정치야. 살아있는 말을 하는 거죠. 삶. 살아있는 말이란 현실에 직접적인 거야.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언어인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삶의 언어죠. 정치가 되고 경제가 되고 사회가 되고 예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 얘기할 때 오 살아있네라고 말하잖아요.
네.
살아있네라는 말은 그 말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온 우리들의 말이에요. 우리들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 정치나 모든 예술이나 다 한 길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죠. 그걸 깨닫는 거지. 삶을 뉘우치고 깨달아서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얼른 가져오면 그게 이제 시가 되고 정치가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과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삶이다. 그냥 삶 자체가 예술이기 때문에.
우리 안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네. 이게 중요해요. 우리 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아이들은 말을 잘 들으면 말 속에 너무 현실적인 말이 들어있어. 그 현실적인 말로 세상을 해결하는 거야. 이게 문학이고 정치고 사회에 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기 제가 시 얘기를 그러니까 선생님 대중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시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시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했어요. 그 책 안에도 물론 선생님의 시가 있지만 그 외의 시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시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시 있으세요? 그 뭐 사실 많잖아요. 뭐 저 이 제목도 재밌더라고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런 것도 좋고 참 좋은 당신 이런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선생님 좀 사랑받았던 시 하나만 이렇게 촥 멋지게 낭송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뭔가 많은 말씀을 안 하셔도 그 시 하나로 저희 청취자분들도 좀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혹은 내 위로도 받고 좀 마음의 정화도 되고 잘 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네. 참 좋은 당신이라는 시를
네.
낭송을 하겠습니다. 이 시는 정말 우리 안사람을 향한 시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은 시들 중에 우리 안사람을 생각하고 쓴 시는 이 시 한 편이에요.
네. 네, 김용택 선생님의 참 좋은 당신
네,
신앙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참 좋은 당신 김용택 지음.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트리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의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네.
아, 이렇게 박수 한번. 너무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어떠세요? 좀 마음이 울려지나요? 오늘 김용택 선생님 모시고요. 삶의 위로가 되는 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시와 문학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2부에서는요. 또 다른 이야기로 저희가 찾아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부 끝곡 나가는 동안요. 방송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보내드립니다. 그럼 신혜성의 시를 위한 시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